안녕하세요. 당구알 당신이 고통을 알아의 김홍덕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은 조금 특별하게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함께 나누는 질문 코너와 삶의 아픔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고통상담 코너로 꾸며보려 합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위로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욥기서는 우리에게 답보다 질문을 더 많이 던지는 책이죠.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겪는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욥기는 우리를 그 깊은 질문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고통의 한가운데서 던져진 질문들, 관계의 상처 속에서 터져나온 탄식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혼자 아파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방송이 조용한 동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함께 이 시간을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청취자 질문 코너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욥의 가정에 엄청난 불행을 당했을 때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기서는 그 이후 아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욥의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욥의 아내의 행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욥의 아내는 정말 욥을 떠났을까요? 성경은 욥의 아내가 집을 떠났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욥기 2장 9절 이후에 욥의 아내는 더 이상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났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복 장면이 나오는 욥기 42장에서도 아내가 언급되지는 않지만 자녀가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보면 아내가 여전히 곁에 있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건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 후대 문헌에서는 특히 유대 미드라시 일부 전통에서는 욥의 아내는 자녀의 죽음 이후 정신적인 붕괴를 겪어서 절망 속에서 욥을 떠났다라는 이런 전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욥기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에는 욥의 아내가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는 서술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욥의 아내가 떠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학자들의 주장이 대세입니다. 욥기 42장 13절에 그가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더라. 이 구절을 보고 새로운 아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고대 히브리어 서사에서는 아내 교체가 있을 경우 반드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떠났다면 새 아내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 문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자연스럽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의 그 구약 주석가인 브루스 월트키는요, 저의 그 스승이기도 하신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욥의 아내는 본문에서 악역으로 제거된 존재가 아니라 고통의 주변부로 밀려난 인물이다. 그래서 그녀가 등장하지 않은 것은 욥기의 초점이 가정 회복에 있지 않고 욥의 신앙 여정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중심부에서 벗어나 있는 아내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났다는 사실에 반대합니다. 아마 이런 주장을 토대로 한다면 욥과 욥의 아내는 다시 아이들을 낳아 기르며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욥기서에 등장하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욥의 세 친구로 칭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요? 이런 질문입니다. 욥기 2장 11절에는요, 욥의 세 친구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자기 처소에서 와서 함께 모여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모두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른 지역 출신이죠. 70인경,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에 의하면 엘리바스는 에서의 후예들이 사는 대만 지역의 왕이고요. 빌닷은 슈타이트 지역의 왕, 소발은 남한 지역 왕, 욥은 에돔 지역 왕, 이렇게 작은 로컬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각 지역 지도자였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유대가 있는 친분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권력의 기반을 둔 잘 나갈 때 손잡는 친구 관계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새 친구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그런 우정의 관계, 친구가 아닌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친구라면 고통을 함께 견디는 사람이 친구이고 고통의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고통받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고통을 함께하기보다 욥의 고통을 설명하려고 했고 사람보다 원인 규명에 더 우선했습니다. 또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욥의 침묵을 도무지 견디지 못했습니다. 욥기 16장 2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재앙을 주는 위로자로다. 이렇게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위로하는 척하는 따지고 보면 왼수라고 하는 거죠.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인생을 정치 권력과 함께 논하던 지혜의 동료였으나 고난 앞에서는 친구의 자리를 떠나 해석자와 판사의 자리에 앉아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청취자 질문 코너 두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요, 고통상담 코너인데요. 이번부터 고통상담 코너에서 상담해 주실 분은 한인가정상담소 남미경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남 선생님. 먼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 박사이면서 AMFT로 일하고 있는 남미경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한인가정상담소에서 가정폭력 생존자들을 돕고 상담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언어적인 이유 때문에 상담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서 비영리단체인 라이프 코칭 스페이스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보내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고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일해왔고 저는 가정을 돌보며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재정이었습니다. 아이들, 학비,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까지 수입은 늘 제자리인데 지출은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부담이 쌓이면서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지인의 소개로 재테크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에게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정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고 남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숨통이 트이겠구나 하는 안도감도 잠시,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고 투자금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었을 때 집안은 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큰 소리가 오갔고 아이들은 방 안에 숨어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재산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어도 늘 긴장하고 아이들 얼굴을 보면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나요? 라는 원망과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라는 자책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남편이 이혼이라는 말을 한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재정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제가 지금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직 이 가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려움과 죄책감을 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박선영 씨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박선영 씨는 이혼하는 걸 원치 않고 가정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본인이 실수로 벌어진 이 재정적인 손실 앞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요구에 큰소리치며 안 하겠다고 말씀하실 수도 없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한 감정 속에서 박선영 씨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본인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박선영 씨의 가정에는 이 재테크에 실패하기 이전부터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점점 서로에게 날카로워지고 서로 대화를 피하는 등 정서적 갈등이 이미 시작되었었어요.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 부끄럽거나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정서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약간 위축되게 하고 무기력감을 느끼도록 작용하기도 합니다. 박선영 씨의 가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막 절약하는 되는 상황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죠. 그래서 부부는 돈 얘기만 하면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또 날카로워지게 되고 그것이 비난이 아님에도 남편을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한다는 것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는 듯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예 대화를 회피하는 등의 반응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박선영 씨가 남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재테크 모임에 참여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이를 통해서 보면 박선영 씨는 자신이 전업주부로 사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을 이제 고려해 볼 때 박선영 씨가 질문하셨던 것에 대한 답이라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조금 전에 먼저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선영 씨 자신의 솔직한 마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두 분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예민함들이나 어려움들 때문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넘어서 박선영 씨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것이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재테크를 한것 자체가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에 대한 자신의 동기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전업주부를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남편에게 부담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순수한 동기에 이렇게 했다는 것 등, 물론 그런 순수한 동기가 어떤 결과를 다 말해주고 변명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했던 실수나 또 동기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진솔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한 것은 투자금을 잃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가정의 중대사를 자신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신뢰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부부가 자신들이 느끼는 어려움, 뭐 자녀의 양육비, 부모님 모시는 비용 등 많은 것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해야 할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부였다면 아마도 박선영 씨 혼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을 결정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을 결정에 끌어들이지 않았고 단독적으로 결정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갈등의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선영 씨도 남편도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그 방법과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어떤 간과함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박선영 씨가 말하기를 자신에게 가장 두려운 말이 이혼이라는 것이었고, 재산을 잃었을 때보다도 더큰 충격을 받았다. 이 표현은 본인이 얼마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직한 의도와 감정을 남편에게 전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남편이 표현한 것을 통해서도 남편이 부부의 신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인정해 주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깨뜨린 것에 대한 진솔한 사과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박선영 씨는 결혼한 지한 20년 되셨다고 하니 아마도 자녀들은 이미 다 성장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위험성이 있는 재테크나 투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주변에서 하실 수 있는 파트타임 일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20년 동안 주부로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가졌던 어떤 전공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재취업은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시작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들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작하시는 것이 큰 도움은 아니지만 약간의 도움을 줄수 있고, 또 그동안 쌓였던 자신의 정체성과 남편에게 느꼈던 짐이 된다는 느낌, 그리고 낮은 자존감, 그리고 현재 재정적 손실로 야기된 죄책감 등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선생님. 박선영 씨의 가장 큰 실수는 뭐라고 보세요?
재테크 자체가 큰 실수라기보다는 박선영 씨가 투자하시는데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자신 혼자 결정했다는 점이 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선영 씨는 20년 동안 가정주부로만 사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재테크나 투자에 대해서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셨다는 것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큰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올인을 하셨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 되다 보니까 좀 단기간 안에 큰 돈을 만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의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었고, 그것을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셨다는 것, 그것이 실수라면 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박선영 씨의 케이스는 재정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박선영 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재정적인 손실에 더불어 가정의 위기까지 겪게 되셨으니까요.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이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저는 박선영 씨의 경우에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으로서는 자신이 한 실수, 뭐 죄, 잘못 등을 그 자리에 바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한 가지 이거를 어떤 정서적인 면으로 보고 심리적인 면으로 보자면 우리 인간은 모두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실수가 자신을 완전히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이런 죄책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그것도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먼저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선영 씨가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박선영 씨 스스로 한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길에 인도하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원망은 할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져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보기에 박선영 씨가 모든 게내 잘못입니다라고 계속 자책하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자책은 사실 어떤 회개나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내가 용납할 때 실수를 자신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아시는 일이겠지만 뭐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불리려고 하는 이것은 어느 정도의 도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건데요. 재정적 손실로 인해서 그동안 겪은 것보다 앞으로 더 힘든 재정적 어려움을 이제 보내셔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부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정서적인 지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겪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찬 가족 부부들이 영적인 면만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런 정서적인 필요나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가정, 크리스찬 가정에 있어서 서로 부부 간에 건강하게 대화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정도에 따라서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연합도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정으로 친밀하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 되는 부분은 서로의 약점, 서로의 상처, 서로의 마음에 담은 것 등 어떤 것도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이 정서적인 친밀감이라는 것은 서로가 느끼는 많은 것들, 좋은 것을 포함한 부정적인 감정들, 자신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인한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다 드러낼 수 있고 서로 정서적인 친밀감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더 크게 크리스찬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부 중심적인 삶 그리고 대화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시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질문과 고통 상담으로 함께 했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견딜 수 있고 사랑은 나누면 잘한다 라고 헨리 나우엔이 말했듯이 고통은 혼자 겪을 때 무게가 되지만 함께 겪을 때 길이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십자가를 잠시 함께 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고통을 위로한 것은 말이 아니라 곁에 앉아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묻기보다 고통의 자리에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로입니다. 기쁘면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당신이 고통을 알아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고통은 숨길수록 깊어지고 나눌수록 숨을 쉽니다. 이곳은 고통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고통은 나눌 때 이미 치유의 문을 두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취자 질문과 고통 상담의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함께 나누시면 당고할 청취자들도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감격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당구아래 김홍덕 목사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
알려드립니다. 힐링 기도와 고통 상담. 매주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진 각종 고통의 문제를 상담해드리고 기도해드립니다. 상담과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이센터 714 5250569로 메시지 남겨주시거나 카톡 아이디 조이센터 joycenter 영어로 붙여 쓰셔서 조이센터로 상담 내용과 기도 제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